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정예 부대인 혁명 수비대는 오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방어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어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방향을 시진핑 사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당헌에 명기되고 그의 권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원산 중앙서기처 서기 등 3명의 상무위원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모두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현재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만 명기돼 있으며 만약 시 주석의 사상이 이번 당대회 당헌에 명시될 경우 이들과 같은 권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로힝야족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로힝야족 인종 청소 논란이 일고 있는 미얀마 라카인주 사태에 미얀마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잔악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미얀마는 중요한 신생 민주국가라며 미얀마 군부가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들은 로힝야족에게 마구 총을 쏘거나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군부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43명의 정부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오늘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주 인근 군사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9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공격을 가한 탈레반 측도 적어도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미국 등 서방국들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권에 반대해 10년 넘게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숨지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여전히 하루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5세 미만 어린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 1260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아직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가 가장 많았으며 영양 부족도 전체 영유아 사망의 절반가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 결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그동안 연정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소수 정당인 뉴질랜드 제1당은 오늘 노동당과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7살의 제신더 아던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총리가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아던 총리는 150년 만에 가장 젊은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구에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각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국제과학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 날아다니는 곤충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돼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 25년간 무려 75%가량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광범위한 살충제 살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곤충은 지구 전체 생물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고 또 식물과 과일의 수분 활동, 다른 동물들의 먹이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곤충 수의 급감은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1도, 신의주 8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 7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카펜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ing, 행복을 노래하자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Sing a song, sing out loud, sing out strong, sing of good things, not bad, sing of happy, not sad. Sing a song. Just sing a song. Just sing a s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시작된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워싱턴 시내에서 행한 연설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이 중국 당대회 핵심 의제인 최고 지도부 인선 과정 살펴보고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니아 지역 독립 움직임에 맞서서 이 자치권 회수에 착수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어제 워싱턴 시내에 있는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강연하고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 중국은 비민주적 사회라서 이 민주주의 국가와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틸러슨 장관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비민주적인 사회로 규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침 이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막을 올렸는데요. 개막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은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한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도발적이고 약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등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이해와 우방국들의 주권을 해치는 이런 중국의 도전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해서도 경계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핵심 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을 상대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뭡니까?
예, 대안은 인도입니다. 이날 강연의 주제가 다음 세기 인도와의 관계 정립이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세계의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의 한가운데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안보, 항행의 자유, 또 자유롭고 열린 사회체제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미국과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동쪽과 서쪽의 등불로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반복했군요.
예, 이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보통 극동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남부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정책에 대해 말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시아 5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이라는 뜻의 피봇 투 아시아라는 용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서 이 트럼프 새 정부는 인도태평양과의 협력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그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 중국이 오히려 이웃나라들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엄청난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제공하는 금융기제가 거대한 빚을 떠안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아시아 신흥 개발국들의 철도를 놓고 도로나 다리를 지어주겠다면서 제공하는 막대한 투자가 결국 해당 국가들에게는 빚으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예, 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빚만 남긴다는 근거는 뭡니까?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투자 방식이 해당 국가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하고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지원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현지 인력과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바람직한데 대부분 중국 국영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는 현실을 비판한 건데요. 중국의 이런 투자 행태를 가리켜 약탈 경제라고 틸러슨 장관은 규정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설립 계획을 밝힌 건데요. 지난 8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장관급 회담 참석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한 증언을 들은 뒤에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틸러슨 장관은 소개했습니다.
예, 그 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구상도 밝혔나요?
예, 현재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함께 진행 중인 다각적 군사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호주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인도를 상대로 최근 가디언 무인기 판매를 승인한 일을 거론하면서 인도와의 방위 유대가 커지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예, 자 연설 내용을 정리하면 인도와의 유대를 강화해서 중국의 도전적인 태도에 맞서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와의 유대 강화를 강조한 틸러슨 장관의 이날 연설은 중국이 들으라고 한 게 명확하다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정리하면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미국이 원하지만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에는 물러서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고 틸러슨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발전과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발휘한 역할을 미국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어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시작됐는데요. 누가 최고 지도부에 들어갈지 가장 관심이 높죠?
네, 중국은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데요. 원래 국가주석 임기는 5년이지만 중국 공산당 2세대를 이끌었던 덩샤오핑 사후에 10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리도 유임되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과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12년에 열렸던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돼서 현재 중국의 이른바 5세대 지도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집권 2기에 들어가는 이번 19차 대회에서는 시 주석과 리 총리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이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중국 지도부 선출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전국의 공산당 당원은 약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지역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 대표대회에 참석할 대표자 2천여 명을 선출하는데요. 이들 대표자들은 당대회에 참석해서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을 뽑게 됩니다. 이 중앙위원회 200명 중에서 다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고요. 그중에서 또 국가주석과 총리 등이 포함되는 상무위원 7명을 뽑게 됩니다. 참고로 당 강령에는 이 7명이나 25명 같은 숫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 대표나 위원들의 숫자는 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약간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은 7인 체제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과 행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이 권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국 위원의 임기도 5년이지만 유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지난 2012년 18차 대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19차 대회에서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과연 새 지도부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에 따라 따라서 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어권 매체들은 시 주석 측근들이 상무위원회 대거 발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는 68살이 되면은 연령 제한 때문에 은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칠상팔하라는 불문율이 있어서 시 주석과 리 총리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이 연령 제한에 걸려서 퇴진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4명은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 시 주석 최측근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왕서기가 칠상팔하 원칙에 이 예외를 적용받아서 유임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례대로라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차차기 후계자도 지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 지도자가 한 세대를 건너뛰고 이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정해서 5년 동안 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이 연습하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시 주석 후임자로 후춘화 현 광둥성 서기와 천민월 충칭시 서기를 일찌감치 낙점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이 7인 상무위원회 발탁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이 불문율을 깨고 이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이 3년임 이 장기 집권을 도모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회수한다고요?
네,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구에 대한 통치권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토요일 내각회의를 소집해서 헌법 155조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스페인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이달 초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정세가 혼란해졌습니다. 이 투표 참가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이 주장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원천 무효라고 이 투표를 규정했는데요. 이 투표 결과를 근거로 카를로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주 의회 연설을 통해서 공식 독립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이를 유보한 뒤에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대화를 거절했고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독립 선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자치정부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 독립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는데요. 이 자치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자치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독립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오전 10시 시한에 맞춰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중앙정부가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독립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적은 뒤에 이 카탈루냐 의회가 적당한 시점에 이 독립 선언문 표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 정부를 해산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조만간 진행되지는 못할 걸로 외신들이 전망하는데요. 이 자치 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자치 정부를 해산시키고 이 중앙 정부가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한 스페인 헌법 155조 규정을 발동시키더라도 이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실제 효력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럼 한동안은 이 자치정부와 스페인 당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수도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내부에서도 이 독립 찬반 양측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 도중 이 공공장소에서 서로 공격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 스페인 법원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운동을 주도한 단체 대표 2명을 폭동선동 혐의로 구속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비 와인스틴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트위터 해시태그가 화제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몇 년간 C형 간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왔군요.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였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세션스 의원이 의회 청문회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에 지명됐을 때 인준청문회가 있었고요. 지난 6월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으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자, 어제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 해임권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과연 화제였고요. 또 이민 문제, 성소수제 권리민주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른바 행정특권, 이것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특권이라면 입법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 코미 전 FBI 국장 해임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Consistent with the long-standing policy and practice of the executive branch, I can neither assert executive privilege nor can.
네, 행정부 정책과 관항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처럼 자신이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대통령과의 대화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고 즉각적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내용이었죠.
예. 코미 전 FBI 국장이 올해 초에 갑자기 해임됐을 때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코미 당시 FBI 국장을 일부러 해임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션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세션스 장관 뭐 결국 이번에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도 관심거리였는데 이것도 공개를 거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청문회에서는요, 세션스 장관의 러시아 인사 접촉 문제도 다시 나왔습니다.
Well, let me just say this without hesitation that I conducted no improper discussions with Russian.
네, 세션스 장관의 대답은 지난 6월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이 러시아 정부 관리를 만났지만 이 대선 문제 같은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이 민주당의 알 프랑켄 상원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외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눈에 띄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LGBT 즉 성소수지에 대한 차별 문제가 나왔는데요. 미국 인권법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션스 장관이 산하 기관에 종교적인 신념과 관계되는 경우에 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지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예, 이 지침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션스 장관이 종교적인 믿음과 일상 활동의 균형을 잡으려는 조처였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따로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역시 이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예, 그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이 다카 제도와 또 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 다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또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 밖에 또 범죄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려면 영장을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세션스 장관은 밝혔고요. 아, 또 정보기관에서 새어나간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기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논란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네,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만든 해시태그 미투를 통해 시작한 운동 캠페인인데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참고로 해시태그라면 트위터에 올릴 글의 주제를 말합니다.
예, 영어 미투는 뭐 나도 그렇다, 나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 밀라노 씨가 만든 해시태그는 나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란 그런 주제인데요. 와인스틴 씨에게 당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살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럼 밀라노 씨가 이런 해시태그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네,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요,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자주 저질러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현실을 알리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힘을 주자는 거죠.
예, 그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해시태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등장하다 수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또 이 글과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미투 해시태그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흥미로운데요. 유명 가수죠. 미국의 유명 가수는 레이디 가가 씨와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 성 스캔들, 섹스 스캔들의 당사자인 이 모니카 리린스키 씨도 이 미투 해시태그에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이 해시태그에는 남녀를 망라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사건이 이번 해시태그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와인스틴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유명 여배우나 영화사 직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피해자가 20명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 와인스틴 씨는 이번 스캔들로 미국 영화 업계에서 퇴출당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미투 캠페인을 시작한 알리사 밀라노 씨는 이 와인스틴 씨의 부인과도 친밀한 사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C형 간염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최근 몇 년간 새롭게 C형 간염을 진단받은 사례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10년에 이 간염으로 C형 간염으로 판명된 사람이 850명이었는데 2015년에 들어서 2,400명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난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CDC는 하지만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2015년 한 해에만 약 3,400만 명이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확진이 안 된 사례를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또 시료가 쉽지 않을 뿐더러 C형 간염 검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간염은 잘못하면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습니다. 이 간 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A형에서 E형 간염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C형 간염의 경우 A형이나 B형 간염보다 발병률은 낮지만 현재 예방 백신이 없고요. 또 금방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혈액이나 주사기는 물론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을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C형 간염 환자가 많은 연령층은 어딥니까?
이 질환은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대가 60대 전후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인구도 많지만 이 세대에서 약물을 투여하는 도시 인구가 늘면서 이 C형 간염이 많아진 겁니다. 미 전역 350만 명에 달하는 C형 간염 환자 가운데 약 4분의 3이 베이비붐 세대고요. 지난 2015년에 C형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했는데 사망자 대부분 나이가 55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CDC 발표를 보면요.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연령이 20대와 30대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예, 자 이렇게 젊은 층에서 갑자기 C형 간염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바로 이 오피오이드 중독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오피오이드라 그러면 마약 성분이 있는 강력한 진통제인데요. 이걸 환각제로 쓰면서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를 투여하는 방법이 바로 정맥주사인데요. 근데 이제 C형 간염이 주사기를 통해서 쉽게 전염되다 보니까 이 오피오이드 중독자하고 C형 간염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가 나온 겁니다.
예. 자, 젊은 층에서 이렇게 C형 간염자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특히 가임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C형 간염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이 C형 간염에 걸린 산모 비율이 9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C형 간염이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한테도 전달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산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C형 간염에 걸리는 신생아 비율이 6%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질병이 대물림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C형 간염 치료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게는 수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는 이 C형 간염 치료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미국 적십자사, 즉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설립한 클라라 바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Red Cross says that these same volunteers just days ago were down west in Houston helping out victims of hurricane.
잠시 재난 구호에 나서고 있는 적십자사에 대한 보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처럼 미국 적십자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지역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미국 최대의 구호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십자 운동은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 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 적십자 운동은 앙리 듀낭이 1863년에 출범을 한 거죠. 미국은 그보다 늦은 188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오늘날 미국 적십자사는 1년 365일 매 8분마다 한 차례씩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어느 나라보다 크고 활발한 구호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기구를 창설한 클라라 바튼 어떤 여성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클라라 바튼은 18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스테픈 바튼은 미국 민병대 대위 출신이었고요. 위로는 두 언니와 두 오빠가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클라라 바튼이 어렸을 때 아주 수줍은 아이였다면서요?
네. 이 어려서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수줍은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은 클라라를 집에서 가르치기로 합니다. 이 다행히 오빠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어서요. 읽기, 쓰기, 산수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아버지한테서는 지리와 역사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과정을 집에서 공부를 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란 클라라 바튼 첫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교사였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호활동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861년 이곳 워싱턴에서 별로 멀지 않은 발티모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때 북군으로 참여했던 병력 중에 클라라 바튼의 고향에서 온 부대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부대가 있었던 거죠.
예.
이 부대의 부상병들이 워싱턴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클라라는 혹시 고향 출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차 정거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까?
네. 뜻밖에도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죠. 얼마 되지 않아서 클라라 바튼은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와 있는 장병들을 간호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이들을 치료하면서 부상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여럿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선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네. 클라라 바튼은 전투 현지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계획을 갖고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군대 규정으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남자
예.
외에 또는 군인 외에 어떤 사람도 전투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여성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했죠.
예.
그런데 지휘관은 이 클라라의 간절한 말을 듣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처음으로 어디로 갔을지가 궁금한데요.
클라라 바튼은 워싱턴과 접한 버지니아주의 불런이라는 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몇 명의 여성 동지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이 불런에 가보니까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곳에 부상병들이 쓰러져 있고요.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불런은 현재 전적지로 보존이 돼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 당시에는 아주 처참했겠네요.
그렇겠죠. 클라라 바튼은 잠도 자지 못하고요.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클라라 바튼은 처참한 남북전쟁의 현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장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던 클라라 바튼, 적십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클라라 바튼과 함께했던 의사가요. 그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유럽으로 가서 휴식을 좀 취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예.
클라라 바튼은 유럽에서 국제 적십자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일에 완전히 매료가 됐죠.
예. 자, 과연 무엇이 바튼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적십자 정신인데요. 전쟁 시에 부상당한 모든 군인은 돌봐줘야 한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또 인종도 가리지 않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적십자사에 종사하는 대원들은 어느 군을 막론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납치하거나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
예.
또 화재, 홍수, 태풍, 바람, 지진, 인간이 받는 고통이면 어디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서 돕고 나눈다. 모든 봉사는 무료다. 이런 그 원칙에 대해서 클라라 바튼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낀 거죠.
예. 자, 그런 조직에 미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겠군요.
맞습니다. 이 강대국으로서는 당시에 유일하게 미국만이 국제 적십자를 거부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클라라 바튼은 즉각 미국 적십자 창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쉬려고 유럽을 갔는데 미국에 돌아오자 클라라 바튼의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적십자 창설에 좀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정부 요인이라든지 의회, 사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국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준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갔다면서요?
네, 1878년에 루더포드 헤이즈 대통령에 이어서 그의 후임 체스터 아더 대통령도 찾아가서요. 전쟁 희생자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에도 구호활동을 하겠다고 역설해서 적십자 미국 지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냅니다. 클라라 바튼은 드디어 1881년 5월 2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 적십자사의 공식 회합을 갖고 자신이 총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We are one and we stand together when it seems all hope is gone.
클라라 바튼이 미국 적십자사의 총재로 취임하고 착수한 일들 어떤 것이었나요?
이 재임 기간이 25년 동안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참 눈부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이런 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피해자들을 도왔고요. 또 남부의 플로리다에서는 황열병이 발생했는데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감염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활동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해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에 굶주리는 사람들도 도왔고요. 중동의 전쟁에도 구호를 했습니다.
자, 클라라 바튼의 지도에 따라서 이 미국 적십자사는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혈액 제공, 또 군인 가족 지원, 국제 원조 등 여러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는데요. 이런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인력을 모두 기부 또 자원봉사로 하고 있죠.
네, 오늘날 미국 적십자사는 전국에 650여 개의 지부가 있고요. 3만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Every time I go out on a dash or disaster, I know I make a difference. And it's not my name.
그리고 연간 7만 건이 넘는 재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3천여 개의 병원과 재난 지역, 또 전쟁터 등에 긴급 혈액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혈액 공급처이기도 하죠.
This is how you say it's going to be okay.
허약했던 클라라 바튼,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은퇴는 언제 했나요?
80대 중반에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90세로 타계했습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생각하지 말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건가, 이것만 생각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자, 수줍음 많은 성격의 조그만 체구였지만 거대한 삶을 살았던 클라라 바튼. 그가 시작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적십자사,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설립한 클라라 바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1.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ll it off. Pull it off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tell Tony that he can achieve something that seems difficult for him to do. Let's find out what I think he can pull off.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제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있는 토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죠.
Wow, you got up so early. 와, 일찍 일어났네. 그러자 토니는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5K 경기가 곧 열리거든.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내 기억이 맞는다면 너 전에 아마 위에서 10위 안에 들었지? 라고 묻자 토니는 Yes, 맞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지 뭐야.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 믿어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Today's phrase is pull, P-U-L-L, it, off. Pull it off. Pull it off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that is difficult and to achieve something that either no one else seemed able to do.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내거나 남들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 pull it of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pull이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off, off가 붙으면 어떤 성과를 밖으로 끌어내서 보이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Here is an example. Asking for a raise is nerve-wracking.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땀이 나는 일이죠. Even if you know you deserve it.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So, say that your colleague who has worked less than a year at the company managed to successfully receive a raise. That is when you can say, You asked for a raise and the boss gave it to you?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상해 주신 거야? How did you pull it off?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pull it off,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pull it off. Pull it off는 잘 해내다, 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Savage Garden이 부른 I Knew I Lov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1년 10월 19일 오늘 미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7년여에 걸쳐 지속된 미국의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1775년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독립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미국은 점차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1년 오늘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전함에 보이된 영국군 사령관 로드 찰스 코넬리스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은 서쪽의 미시시피강, 남쪽의 플로리다, 그리고 북쪽의 오데오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1938년 10월 19일 오늘 조선혁명가 대표로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김산 열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1905년 평양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김산의 본명은 장지락으로 그는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다가 1921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항일 급진주의자들을 만나게 된 김산은 이후 지하혁명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던 중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김산은 옥중에서 손톱으로 감방벽에 아리랑 가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열두국에서 멈추지 민족의 마지막 순환인 열두고개를 넘어 13번째 고비라도 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41년 미국의 작가 님 웨일스가 김산 열사의 삶을 조명한 책 아리랑이 미국 뉴욕에서 출간되면서 김산 열사의 삶은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산 열사가 죽은 지 45년 만인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김산에게 덮어씌운 누명을 벗기고 명예와 당적을 회복시킨다고 발표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